누가복음 39번 메시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그분의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의 사람 구주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사역 17번째.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주 예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임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중에 있느니라 고 답변하셨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왕국이 물질적이지 않고 영적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초림 안에 계신 구주요 재림 안에 계신 구주요 이기는 믿는 이들의 휴거 안에 계신 구주요 그분이 통치할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그리스도를 멸하심 안에 계신 구주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24절은 하나님의 왕국이 왕국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에게 질문받으실 때 바리새인들 중에 계셨던 구주 그분 자신임을 증거합니다. 구주께서 계시는 곳에는 어디나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과 함께 있으며 그분은 그것을 그분의 제자들에게로 이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의 시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 안으로 뿌려져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으로 발전합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재림 안에 계신 주님 17장 23절부터 30절에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이 재림 안에 계신 그분 자신임을 암시하십니다. 24절은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두 방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는 그분에 깨어있는 믿는 이들을 향한 비밀스런 방면이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한 공개적인 방면입니다. 여기서 번개는 주님의 오심의 공개적인 방면을 상징합니다. 번개는 번쩍일 기회를 기다리며 구름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잠시 공중에서 구름을 입고 계시다가 불씨의 섬광처럼 땅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부패한 세상에 심판을 집행하심.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 주님은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6절부터 29절에서 그분은 계속해서 이 세대를 묘사하여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몇몇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로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인자의 때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현세의 필요로 무감각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그러한 마취 상태에서 벗어나 깨어서 주님이 이 부패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해 오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결혼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존을 위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정욕으로 인해 사탄은 이러한 인간 생활의 필요를 사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끝무렵 이러한 상황은 격렬해질 것이며 인자의 때 동안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노아의 때의 특징은 먹고 마시는 것과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이었습니다. 롯의 때의 특징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의 네 가지 특징은 사업을 암시합니다. 오늘 세상의 특징들을 보십시오. 이 세대의 특징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사람 구주의 나타나심. 홍수 전의 노아 세대와 소돔의 멸망 전 롯 세대를 마취시켰던 악한 생활 상태는 주님의 파루시아와 대환난 전 사람들의 생활의 위험한 상태를 묘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파루시아를 누리고 대환난을 피할 수 있는 이기는 자들의 휴거에 참여하려면 오늘날 인간 생활에 마취시키는 힘을 이겨내야 합니다. 30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하리라 로 번역된 헬라어는 추거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되리라는 뜻입니다. 24절에서 암시된 대로 이 세대 끝에 사람 구주께서는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듯하여 저편까지 비치듯이 그렇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 번개불은 왕국의 나타남일 것입니다. 사실 그 번개불은 사람 구주의 나타남이요 한 인격의 나타남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나타남은 하나님의 왕국의 나타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이기는 믿는 이들의 휴거. 그리스도로 충만됨. 17장 31절부터 36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이 그분과 그분의 이기는 믿는 이들의 휴거와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곧 믿는 이들의 휴거가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휴거 역시 구주 그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휴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할 휴거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충분한 정도로 소유할 때 휴거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의 풍선으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그 풍선을 채우는 공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풍선이 더 많은 공기로 채워질 때 그것은 더 많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휴거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휴거는 그리스도로 극도로 충만되는 것입니다. 휴거할 때가 되면 공기인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공기, 이 뉴마로 채워진 풍선인 우리를 휴거시킬 것입니다. 롯의 아내에 관한 경고. 이기는 자들은 그들의 혼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롯의 아내에 관한 경고의 관점에서 그들은 물질적인 것을 사랑하거나 관심하지 않습니다. 31절은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땅에 속한 물질적인 것에 대한 미련은 우리로 하여금 34절부터 36절에 묘사된 이기는 자들의 휴거를 놓치게 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32절에서 주님은 롯의 처를 생각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롯의 아내는 미련을 가지고 소돔을 뒤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뒤돌아봄은 그녀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완전히 멸하시기로 한 악한 세상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녀는 소돔에서 구출되었지만 롯이 도착한 안전한 곳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멸망하지도 않았고 완전히 구원되지도 않았습니다. 맛을 잃게 된 소금처럼 그녀는 고통당하는 수치스러운 곳에 버림받아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믿는 이들에 대한 엄한 경고입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들에 의해 소돔에서 구출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 악한 성 안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의 아내를 이끌어낼 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고 말했습니다. 롯과 그의 아내는 앞으로 가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소돔은 온통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고 태워버리기로 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그곳을 잊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소돔 성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미련을 가지고 그 성을 뒤돌아보다가 그 즉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에 관한 경고는 누가복음 14장 34절과 35절에 나오는 맛을 잃은 소금에 관한 경고와 연관됩니다. 14장 34절과 35절, 17장 32절을 함께 놓을 때 주님에 속한 사람이 맛을 잃은 소금, 심지어 맛을 잃은 소금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롯의 아내에게 소금이 있었지만 그 소금은 맛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우리는 14장 35절에서 소금이 새 장소, 땅, 거름더미, 땅도 아니고 거름더미도 아닌 바깥의 어떤 곳 중 하나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롯의 아내의 사례에도 역시 새 장소, 소돔성, 롯이 도착한 곳,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남아있는 곳인 중간에 수치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과 교사들이 제3의 이 장소를 알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곳과 잃은 자들을 위한 곳에 두 장소만 있는 곳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신약의 계시에 의하면 분명히 제3의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장소도 아니며 잃은 자들을 위한 장소도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당하는 수치스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롯의 아내의 사례에서 주는 경고를 받을 때 물질적인 것을 관심하거나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을 보존하는 대신 우리는 하늘에 속한 공기이신 그리스도로 충만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휴거될 것입니다. 우리의 혼 생명을 보존하지 않음. 롯의 아내를 상기시키신 후에 주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무릇 자기의 혼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혼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혼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가지게 하고 고통당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혼 생명을 잃는 것은 혼으로 하여금 그 즐거움을 잃는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 구주를 따르는 이들이 그들의 혼으로 하여금 이 시대의 즐거움을 가지게 한다면 그들은 오는 왕국 시대에 그들의 혼으로 하여금 그 즐거움을 잃는 고통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혼으로 하여금 사람 구주를 위해 이 시대에 그 즐거움을 잃는 고통을 당하게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혼으로 하여금 오는 왕국 시대에 그 즐거움을 가지도록 즉 땅을 통치함에 있어서 주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혼을 보존하는 것은 누가복음 17장 31절에 언급된 땅에 속한 물질적인 것에 대한 미련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혼의 즐거움을 간심하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에 미련을 가집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혼을 잃게 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혼이 오는 왕국 시대에 그 누림을 상실하는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과 관계 있는 휴거. 17장 34절과 35절에서 주님은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들에는 이기는 믿는 이들의 휴거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밤에 잠자고 있는 어떤 믿는 이들에게 낮에 집에서 매를 갈고 있는 어떤 자매들과 들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형제들에게 비밀리에 예기치 않게 발생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대에 무감각하게 하는 힘을 이겨내었으므로 선택됩니다. 14장 25절부터 35절에서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값을 치르라고 명하십니다. 16장 1절부터 13절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신실한 청지기로서 그분을 지혜롭게 섬길 수 있도록 재물을 극복하라고 명하십니다. 여기 17장 22절부터 37절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파루시아의 누림만으로 휴거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마취시키는 방종한 생활의 힘을 이겨내야 한다고 명하십니다. 이러한 명하심은 모두 믿는 이들의 실제적인 생활에서 이기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17장 34절과 35절에서 주님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데려가다 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함께 데려가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기는 자들의 휴거를 의미하며 그들은 이 시대에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그들의 혼생명을 보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은 온 땅에 임하게 될 심한 시험이 될 대환난전에 휴거될 것입니다. 이렇게 휴거되는 것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땅에 임하게 될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에 매를 가는 것과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밭에 라는 말은 생활을 위해 일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비록 믿는 이들이 이 생의 필요로 인해 마취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은 생활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생활을 위한 합당한 일을 포기하려는 생각은 모두 사탄의 계략에서 오는 또 다른 극단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이 동시에 휴거되지 않음. 17장 34절부터 36절에서 우리는 잠자고 있는 어떤 사람은 밤에 휴거되고 매를 가는 어떤 자매들과 농사짓는 어떤 형제들은 낮에 들림받을 것이라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휴거가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성도들을 포함할 것임을 봅니다. 휴거가 발생할 때 사람들이 땅에 사는 곳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밤에 휴거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낮에 휴거될 것입니다. 아마 극동에 있는 성도들은 밤에 휴거되고 서양에 있는 성도들은 낮에 휴거될지도 모릅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잠자고 매를 갈고 농사짓는 사람들 모두가 휴거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이들이 동시에 휴거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주님은 두 사람이 한자리에 누워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것이 같은 장소에서 매를 갈고 있는 두 사람과 들에서 일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각 사례에서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아마 데려감을 당한 사람의 행방을 모를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믿는 이들의 휴거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어떤 근본주의 교사들은 모든 믿는 이들의 일반적인 휴거와는 다른 이기는 자들의 휴거를 믿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그들은 부분적인 휴거라 불러온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근본주의 교사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언급된 것만을 믿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이 깨어있는 이기는 믿는 이들의 휴거를 말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들을 상고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들을 이기는 믿는 이들의 휴거를 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살아있는 인격체임.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20절에서 한 질문의 빛 가운데서 17장 21절부터 37절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언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그분의 답변은 이어지는 모든 구절들에서 제시됩니다. 그분의 대답은 20절 하반절부터 37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분의 대답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이 사실 첫 번째 오심 안에 계신 그분 자신이요, 고난 안에 계신 그분 자신이요, 재림 안에 계신 그분 자신이요, 이기는 자들의 휴거 안에 계신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조직이나 물질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왕국은 믿는 이들 안으로 뿌려져 자라고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적인 영역으로 발전하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이 살아있는 인격체는 그분의 첫 번째 오심과 고난 안에 계신 하나님의 왕국이며 재림과 이기는 믿는 이들의 휴거 안에 계신 왕국일 것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예들에서 이 살아있는 인격체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나는 누가복음의 이 부분을 50여 년 동안 상고해 왔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 이르러 합당한 해석을 찾기 위해 그것을 여러 번 연구하고 조사하곤 했습니다. 사복음서를 되풀이하여 철저히 연구한 후에 나는 여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으며 내가 믿는 바 이 결론은 정확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은 하나님의 왕국이 생명의 씨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 안으로 뿌려지고 자라 신성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실 영적인 영역으로 발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이 왕국은 사실상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합니다. 왕국은 주님의 첫 번째 오심과 고난 안에 임하였으며 그분의 재림 안에 그분의 이기는 성도들의 휴거 안에 임할 것입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그분의 적그리스도를 멸하심 안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적그리스도의 멸망. 누가복음 17장 37절은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가라사대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검은 추거적으로 시체를 말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비밀스런 구절입니다. 나는 50여 년 이상 이 구절로 인해 어지러웠습니다. 결국 성경과 다른 사람들의 저서들을 세심하게 연구한 후 나는 이 구절이 주님이 적그리스도를 멸하시는 것과 관계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대환난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의 악한 군대들을 거느리고 아말겟돈에서 주님과 맞서 전쟁할 적그리스도는 주님의 눈에 독수리들의 식욕에 좋은 썩은 시체입니다. 성경에서 주님과 그분을 믿는 이들이 독수리에 비유되고 빨리 멸망시키는 군대들도 나는 독수리들에 비유되듯이 육식하는 독수리 종류인 여기의 독수리들은 분명 그리스도와 이기는 자들을 가리키며 그들은 빨리 나는 군대로서 전쟁에 임하여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에 맞서 그들을 멸하고 아마겟돈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땅으로 나타나실 때 그분의 이기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께서 적 그리스도가 그의 군대들과 함께 있는 곳에 나타나시리라는 것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들과 함께 공중으로부터 독수리들 같이 급히 나타나실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7장 24절에 있는 번개의 번쩍임과 일치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임하심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에 대한 주님의 완전한 대답을 봅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 오셨을 때 왕국이 그분과 함께 임하셨고 그분이 십자가로 가셨을 때 왕국은 그분과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왕국은 그분과 함께 임할 것입니다. 그분의 이기는 성도들이 휴거될 때 하나님의 왕국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리스도에게 패배당할 때 하나님의 왕국 또한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사실 사람 구주이신 살아있는 인격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이심으로 어디에나 그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타나십니다. 요약. 이제 17장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합시다. 2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 것과 우리가 걸렸을 때 언제든지 기꺼이 용서해 줄 것과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사용할 것과 우리 자신을 무익한 종들로 여길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것을 행할 때 우리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 안에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거나 그들로 인해 상처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소유하였으므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크고 쓸모있고 유익하게 여기는 대신 겸손해야 하고 우리가 무익한 종들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구주께서 얼마나 인자하신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그분께 나왔을 때 그분은 아무런 선발이나 선택이나 편견 없이 그들 모두를 치료하셨습니다. 이 장에서는 또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어려운 질문으로 주님을 괴롭혔을 때 그분이 그분의 대답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 살아있는 인격체인 사람 구주 그분 자신이심을 암시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왕국인 이 인격체의 영적 실제는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영적인 실제를 보려면 영적인 지각이 필요합니다. 주님 자신인 살아있는 인격체인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의 첫 번째 오심과 그분의 고난 안에 나타나셨으며 그것은 그분의 재림 안에 이기는 믿는 이들의 휴거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에게 행할 그분의 멸하심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